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서로 누가 더 좋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이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장차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내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배설한 내 상에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게 될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다독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의 상이 클터이니 부디 이 땅에서 누가 더 큰 자이냐, 누가 더 성공을 하고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너희의 눈을 더 멀리, 더 높은 곳에 두기를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자기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베드로를 지목해서 그에게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31절을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처럼 채로 치려고 너희의 양도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성격이 불같고 언제나 호언장담하기를 좋아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딱 지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사이에 두고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 밀가부르듯 하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밀과 같이 채로 치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내적으로 심각한 동요를 일으켜서 그 사람의 믿음을 미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를 비유적으로 밀가부르듯 하다, 이렇게 주님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가만히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 욥을 보십시오.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그의 믿음과 충성도 변질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도발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볼 수 있죠. 사탄은 오늘도 성도인 우리를 여러 시험과 고통으로 이끌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락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러한 사탄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감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분리하는 작업을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결국 참된 신자와 거짓된 자를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분리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심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 시험과 고난이 닥칠 때 더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시험과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마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오늘도 고난과 시험에 채로 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신앙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분리되는 자들은 결국 그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택자와 불택자를 분리해냅니다.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는 자들만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마지막 때에 다시 밀을 채로 치듯이 믿는 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갈 자들을 찾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들을 부지런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자들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떠나서 다시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고 혹은 거짓된 믿음을 붙들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오늘도 밀가부르듯 채로 치면서 떨어져 나갈 자들을 사탄이 그렇게 삼킬 자들을 두루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코 그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과 유혹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오는데 우리는 안전하다. 왜? 그 이유가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 관해서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리고 너는 언젠가 내가 돌이킨 후에 너는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이 밀을 채로 치듯이 그렇게 떨어져 나갈 자들을 테스트하지, 시험하지만, 유혹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실패하다, 쇠하다, 없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가 비록 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지언정 결코 그의 믿음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결국 그가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베드로야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유혹을 만나게 되고 언제 우리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만큼 지치고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지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넘어짐을 위해서 그들의 실패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넘어집니다. 우리도 넘어진다고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패하거나 완전히 그 믿음이 소멸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구원의 문제를 우리 각자에게 맡겨두셨다,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뒤에 계신다 하는 사실을 신자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킨 후에란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지만 다시 돌이켜서 그가 회복된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치명적인 넘어짐을 그가 범하게 되겠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것까지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반드시 다시 회복된다. 다시 너는 일어설 수 있다. 너는 분명히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너는 이제 형제를 굳게 하는 즉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사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될 일과 다시 회복될 일 그리고 변함없이 사명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될 때까지 충성을 다하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런 실수나 넘어짐이나 유혹을 받지 않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는 아무도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까지 결국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일어나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뜻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아 저는 그렇게 하길 원치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죄인들 안에서 오늘도 그분은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날들이 도래하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은 반드시 그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나는 당신과 함께 감옥으로도 죽음으로도 가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또다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미 저는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십시오, 주님. 베드로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노라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주님이 죽는 자리에도 같이 죽겠다는 얘기죠. 난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하고.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도 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람의 말은 얼마나 가변적이고 신뢰할 가치가 되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에 진심이 담겨야 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큰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히해야 되는 것 한 가지, 그건 뭐죠? 듣는 것입니다. 더디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말하는 것과 하나는 화를 내는 것, 성내는 것입니다. 말을 신중하게 늦게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말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언제나 말이 앞서게 될 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준비가 되긴 뭐가 준비가 돼? 도망갈 준비가 돼 있지. 배신할 준비가 돼 있지. 그걸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언제나 말이 앞설 때 그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명예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이 실려있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이를 데 없습니다. 잠언에서 여러 곳에서 이 말의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말로 그래서 모든 것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잠잠히 기도합니다. 무엇을요? 행동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주님,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들고 결국 행동이 필요할 때는 숨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말 대신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34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베드로야, 오늘 숱하게 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을 세 번 부인할 때까지.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시고 대신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이요. 오늘. 며칠 뒤, 몇 달 뒤가 아니라 바로 오늘. 숱하게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은 오늘 일어날 일이다.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다. 주님은 이것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항상 말이 앞선다는 것은 말을 먼저 급하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급한 말보다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말보다는 결국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언제나 구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음을 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 팔을 나에게서 놓지 않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연약한 나를 연단시켜서 철저하게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그 순간에 담대하게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의, 무능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의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의 말자들인 것을 주님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인생의 모든 남은 날들을, 그 날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으나 그 인생의 모든 날들을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고